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튜브로 보는 세상. 전 세계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에는 매순간 새로운 동영상들이 쏟아지는데요. 저는 청취자분들을 유튜브 세상 속으로 안내해드릴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주목할 만한 채널 소개와 여행이 함께하는 속코너로 다양한 유튜브 영상 전해드릴게요. 먼저 채널 소개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한 편은 보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빠른 속도와 또 귀에 꽂히는 정확한 발음, 이 딕션이 좋다고 하죠. 여기에 영상이 평균 12분 정도로 14분이 채 안 돼요. 이 시간 동안 화제가 된 인물, 기업, 나라,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평소에 궁금하긴 했는데 막상 찾아보자니 역사가 너무 길어서 엄두가 나질 않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아주 쉽고 또 깔끔하게 전달하는데요. 채널의 이름은 바로 지식 한입입니다. 맛있는 지식, 잡지식 먹방을 내걸고 있는 이 채널은 구독자가 무려 50만 명이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들이 있냐?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과 신세계 이마트, 두산, LG전자 등의 총수들이 주재한 영상들이 인기가 많고요. 또 미얀마 시위와 태국 시위처럼 세계 소식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 소개해드릴게요. 빈곤층이 무려 94%, 살인범죄율 1위, 또 물가상승률 13만%. 듣기만 해도 너무 살기 힘들죠. 바로 남아메리카 대륙의 베네수엘라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채널 지식 한입의 첫 번째 영상으로 듣고 오시죠.
같아요. 근데 사실 최대 산유국은 중동이 아니라 남미에 있어요. 남미 위쪽에 있는 베네수엘라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런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전 지구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예요. 살인율이 1등입니다. 지금 물가가 말 그대로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2018년 물가상승률이 13만%라고 합니다. 아니 퍼센트 이런 단위가 있나? 참고로 우리나라가 이때 한 1.5%인가 올랐거든요. 대충 1300배가 올랐어요. 1000원짜리 일단 처음 올라가는 이때가 7, 80년대고 베네수엘라 경제의 전성기입니다. 이때는 기름만 팔아도 잘 살 알았어요. 기름이 비싸게 팔리니까. 근데 일단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냥 기름이 비싸고 경제가 호황이라 잘 사는 건데 지가 잘해서 잘 사는 줄 알고 자만에 빠집니다. 땅만 파도 살림이 풍족하니까 정치가 게을러져요. 굳이 여기서 뭘 더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해요. 국가 경영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산업을 육성하든가 인적 자원을 양성해야 되는데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을 미리 확보해두지 않았어요. 잘 벌 때 멍 때리지 말고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국가 경영을 방만하게 한 거예요. 산업 기반이 없으니까 나라의 돈줄이 꼴랑 석유 하나예요. 근데 이 꼴랑 하나 있는 것도 정부가 독점을 합니다. 나라의 유일한 자원을 특정 계층에서만 돌려먹고 나눠먹으니까 이 밖에 있는 계층은 가난해지겠죠. 빈곤층이 굉장히 많은 동네가 됐어요. 빈부격차를 상징하는 슬럼가도 발달이 돼 있고요. 남미의 슬럼가답게 마약 카르텔과 총기가 들어와 있고 뭐 전형적인 범죄 도시를 형성...
네, 방금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귀에 쏙 꽂히셨어요? 저는 물가가 말 그대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귀에 박히더라고요. 베네수엘라의 지난 2018년 물가 상승률이 무려 13만 퍼센트였다고 합니다. 이 물가가 이렇게 미친 수준으로 올라서 안 그래도 빈곤율이 94%에 달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먹고 입고 쓸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공무원에게 줄 월급도 없어서 공공서비스는 마비됐고요. 의약품 수입도 못해서 지금 코로나도 정상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기 힘들어질수록 범죄율도 같이 급상승하고 있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거든요. 가장 큰 피해를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져야 할 텐데요. 베네수엘라가 헤쳐나가야 할 길이 참 험난한 것 같네요. 채널 지식 한입의 두 번째 영상은요. 저희 방송 소코너에서도 등장하는 동영상 제공 사이트 넷플릭스를 다룬 내용입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영화와 드라마 또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데요. 시청자가 곧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유튜브와는 좀 다르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인터넷 데이터 흐름 1위가 바로 넷플릭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유료 가입자가 무려 2억 명에 가까워지고 있고 본토인 미국에서는 텔레비전 대신에 이용하는 가구가 늘고 있대요. 한국에서도 젊은 세대 중에 넷플릭스 안 보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조금 듣고 오시죠.
그러다가 한국에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제작비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좀 해소해줍니다. 한국은 제작비를 후려친다 그랬는데 그러면 넷플릭스는 얼마를 주냐? 100%?
아니요.
110%. 모자랄까봐 10%를 더 줘요. 망해도 적자 걱정이 없는 거야. 회식 메뉴로 소고기도 고를 수 있고 굳이 작품의 퀄리티를 까먹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광고 압박에서도 많이 자유롭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한국에서 대박이 터져야 몇 년 뒤에나 해외로 작품이 수출되고 그랬어요. 근데 넷플릭스는 전 세계 동시 방영이잖아요. 국내 출시와 동시에 수출이 되는 거지. 한국에서 조금 망해도 외국에서 보면 장땡이야. 굳이 한국인들 눈높이에 맞춘다 고 재벌 3세나 뭐 김치 싸대기 같은 거 날릴 필요가 없어요. 특히 기존에는 한류 드라마라고 해봐야 뭐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아시아 쪽이나 수출이 됐는데 이제는 넷플릭스가 있으니까 유럽이나 영미권에 내다 팔기가 좋아졌어요. 실제로 킹덤이 그 짝에서 유명세를 탔고 시장이 크다 보니까.
네, 듣고 오신 부분은 한국 시장에 침투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기존의 한국 드라마 제작 환경을 보자면 부족한 제작비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가 힘들었는데요.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100%도 아니고 10% 더 얹은 110%를 준다고 해요. 흥행에 실패하는 적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기존의 스토리를 자극적으로 바꾸거나 뭐 광고를 많이 얹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또 전 세계 동시 공개가 돼서 국내에서 반응이 안 좋아도 다른 나라에서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례로는 외국에서 큰 인기를 끈 한국의 사극 좀비물 킹덤이 있었죠. 이때 머리에 쓰는 갓이 너무 멋있다면서 뜻밖의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한국에서도 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미국 외에 에스파냐나 뭐 도이칠란드 이런 여러 나라들의 콘텐츠도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넷플릭스 참 즐겨보는데요. 앞으로도 전 세계 이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 탄생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2014년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 매장 수가 가장 많았던 도시 바로 서울입니다. 사실 스타벅스 말고도 다른 커피점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유독 스타벅스로 향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왜 스타벅스를 갈까요? 사실 스타벅스가 원두는 좋은 걸 쓰는데 완제품으로서는 프리미엄이 안 붙습니다. 양산형 커피라는 평이 지배적이에요. 뭐 커피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적당히 카페인 음영으로 가는 거지. 대부분에게는 공간을 빌리는 목적이 더 클 겁니다. 오래 죽치고 있는다고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와이파이 에어컨 다 빵빵하잖아요.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할 공간, 모임이나 데이트, 미팅 공간으로 정말 싸게 먹혀요. 카공족도 많고 개인 작업도 많이 하죠. 지금 이 대본도 스벅에서 쓴 겁니다. 4,100원짜리 맨날 먹어도 달에 123,000원이에요. 사무실 임대료보다 훨씬 싸게 먹혀요. 가성비 최고의 휴게 공간이죠.
네.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가 달러로는 $3.6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돈을 내면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오래 있어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 가성비 최고인 휴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스타벅스는 영상에서도 들으셨지만 모든 매장이 직영점이어서 직원 교육이 철저하다고 하고요. 매장 관리도 잘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디자인의 컵과 물병, 가방 이런 걸 상품으로 내놔서요. 사실 선물용으로도 많이 주고받거든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확실히 스타벅스는 제공하는 공간과 또 브랜드 이미지의 힘이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 첫 부분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스타벅스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시절에 밥값보다 비싼 가격에 너무 사치스러운 것 아니냐 하는 비난도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교수님이 분석을 하시길 한국은 광장이라는 공간 대신에 카페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공간과 경험 중심의 브랜드인 스타벅스와 이런 특성들이 왠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한국인의 스타벅스 사랑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채널 지식 한입의 영상 3개 소개해드렸는데요. 빠르게 또 알짜배기 지식을 한입 하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유튜브로 보는 세상, 이어서 김지영 PD와 함께하는 유튜브 여행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김지영 PD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여행 영상 살펴볼게요. 김지영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어딘가요?
네, 오늘도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 중에 한 곳을 골라봤는데요. 유튜브 여행 영상을 먼저 듣고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타이베이는 새해맞이 명절 춘절을 보내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스펀은 타이완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다. 기찻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인공들이 천둥을 날렸던 장소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기찻길 여기저기서 소망을 담은 천둥을 날린다. 밤이 찾아오고 나는 다시 타이페이로 돌아와 스린 야시장을 찾았다. 상상했던 야시장답게 골목골목 정말 많은 먹거리들이 보인다. 보기만 해도 배부른 느낌이다.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 곳이 보인다. 대체 어떤 만두길래 기다려서라도 맛보려 하는 걸까?
네, 영상에도 소개가 됐었는데요. 오늘 같이 떠나볼 여행지는요. 바로 입이 즐겁고 눈이 즐거운 곳, 대만입니다.
네. 네,
정식 명칭은 타이완이죠. 네, 방금 영상을 통해서 맛보기로 이곳저곳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정은 씨 타이완 여행 가보셨나요?
네, 저는 한 3-4년 전쯤에 겨울에 갔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꼭 다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예요.
아, 그렇구나. 사실 네. 저는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좋다고 얘기를 맞아요. 많이 들어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오늘은 타이완에 대해 제가 이제 간략히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타이완은 중국 본토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는 섬나라입니다. 1949년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이 있었죠. 그걸 국공내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석, 장제스 정권이 이전에 와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중국은 타이완을 체제가 다른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네.
독립을 반대하고 있어요. 실제로 타이완이 국제연합 국가로 가입돼 있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늘 타이완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지 아닐지는 국제사회에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타이완은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여행지라는 거 분명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 대만이 타이완이 중국 홍콩이랑 같은 중화권이긴 한데 분위기가 또 다르죠.
네. 조용한 분위기와 깨끗한 거리, 소박한 풍경이 있고요. 사람들도 친절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갔다가 다시 또 찾는 여행지인가 봐요.
네.
그리고 가볼 만한 곳들도 많은데요. 수도 타이페이는 물론이고 타이중, 가오슝, 타이난 등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도시들이 있습니다.
네, 타이완이 영토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작은 편이에요. 그런데 네. 볼거리는 또 아주 많은 곳이었는데요. 먼저 소개해 주실 여행지는 어딘가요?
모름지기 첫 여행은 수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네.
타이페이로 먼저 떠나볼게요.
네.
타이페이는 인구 265만 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평양 인구가 약 250만 명이래요. 비슷하죠, 인구수는.
그렇네요.
그런데 타이페이 면적이 훨씬 작아요. 271.8평방킬로미터인데 평양의 1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밀도가 되게 높네요.
네네. 그런데 그런 기반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여행을 하려면 교통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타이페이는 버스, 고속철 이런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뚜벅이 여행객들에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페이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저는 국립고궁박물관을 꼽고 싶은데요.
네.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중국에서 떠나오면서 값비싼 문화재를 엄청나게 챙겨왔다고 해요.
맞아요.
네, 중국의 옛 선인들의 기술들이 집약돼 있는 보물들이 궁금하다면 이곳에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이때 설명해 주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소장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걸 아예 박물관에서 이 소장품을 계속 교체를 해서 전시를 해도 와. 아마 죽을 때까지 다 못 볼 거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다 가져왔을까요?
이것도 궁금하죠?
네, 궁금하네요.
네, 그런데 또 타이베이 시내 전경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유명한 타워가 있잖아요.
네, 타이페이 101이죠. 네, 이곳이 바로 타이페이의 상징인데요. 지상 101층, 지하 5층으로 된 초고층 건물입니다.
네.
높이가 무려 508m예요. 2004년에 지어졌는데요. 2010년까지 세계 최고층 마천루였다가
네.
2010년에 아랍 추장국 두바이에 부르즈 알리파가 개장하면서 1위 자리를 안타깝게 내줬습니다. 그래도 2021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이기도 합니다. 타이베이 101은 세계 금융센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증권거래소가 있고요. 또 대부분 공간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뭐 상점들이나 식당들도 아주 많다고 해요. 그리고 초고층 건물 하면 전망대가 빠질 수 없죠.
네.
전망대는 지상 91층과 89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에서 전망대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 37초 만에 도착한다는데요.
네.
놀이기구 타면은 그 느낌 알죠? 명치 쪽이 막 찌릿찌릿해.
뭔가 간질간질하고.
네, 간질하고.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타이페이의 야경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정은 씨도 보셨나요?
네, 저도 이 타워를 가봤는데 저는 낮에 갔어요. 그래서 야경을 못 봤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엘리베이터가 아주 빠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귀가 멍멍해지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게 확 느껴져서 정말 빠르구나. 근데 제가 500m 위에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꽤 높은 데 올라갔었네요.
네, 세계에서 10번째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네.
근데 이 타이페이로 여행을 간다면 타이페이 101 위에서 먼저 쭉 둘러보고 이 여행지가 어느 방향에 있구나를 대충 가닥을 잡고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 여행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타이완을 입이 즐거운 곳이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바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먹거리겠죠. 라오스만큼 타이완도 야시장이 유명한데요.
네.
타이완의 스린 야시장은 전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먹거리가 정말 많겠죠.
네.
우선 소개해드릴 음식. 바로 왕자 치즈 감자인데요. 익힌 감자를 갈라서 그 사이에 체다 치즈와 짭조름하게 말린 돼지고기, 이거를 베이컨이라고 하는데 이걸 넣어서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네.
또 닭고기를 넓적한 모양으로 튀겨서 직화한 지파이도 유명합니다. 지파이의 맛에 대해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실게요.
스린야 시장 입구 쪽에 보니까 유별나게 사람들이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치킨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대만하면 생각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또 지파이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 지파이가 일반 지파이랑은 조금 달라요. 한번 기름에 튀긴 지파이를 소스를 발라서 지파로 구워 나온다고 하네요. 맛있게 나온다. 쉐쉐.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봤는데 우리 한국 음식이랑 막 비슷해. 냄새 한번 맡아볼래? 어디서 많이 맡아봤어? 치킨이야. 우리 익숙한 양념치킨 있잖아요. 그런 향기가 납니다. 매운 양념치킨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어요. 우리나라 요새 유행하는 치킨들 맛? 양념치킨이라 그러긴 좀 그렇고 간장 베이스의 치킨인데
네, 여행 유튜버 하얀트리님의 영상 듣고 왔는데요.
네.
한국의 양념치킨과 비슷한 맛이라고 하는데 원래 아는 맛이 무서운 법이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 막 1지파이 1맥주 고프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식당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요. 루어차오라는 곳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타이완식 대포집입니다.
네.
간단한 볶음 음식과 함께 식사도 하고 타이완 맥주도 한잔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마치 한국의 포장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서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어딜 가나 먹거리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언제 이걸 다 먹어봐야 할지 정말 바쁘네요.
바빠요.
이 대만 가면 먹는 즐거움만큼은 또 확실하게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 여행하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야경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행의 시작할 때 야경도 좋지만 또 마무리할 때 야경도 좋잖아요. 네, 제가 앞서 타이페이 101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야경 명소 한 곳 더 추천하자면요. 미라마 엔터테인먼트 파크를 추천합니다. 타이페이를 대표하는 복합 쇼핑몰, 그러니까 백화점인데요. 여기에 100m 높이의 대관람차가 있습니다. 대관람차를 타고 바라보는 타이베이의 야경. 낭만 그 자체겠죠?
네.
네. 그리고 과거엔 조용한 산골 마을이었지만 현재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우펀도 야경 명소입니다.
네.
이곳은 영화 비정성시의 촬영지가 되면서 타이베이를 대표하는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해가 저물어서 어두워지면은 지우펀의 골목골목마다 홍등이 켜집니다. 골목 곳곳에는 찻집과 식당, 각종 가게가 즐비해 있는데요. 구비친 거리를 지산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을 따라가다 만나는 계단이 있는데 그거를 수치로라고 합니다. 수치로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아무 찻집에 들려서 지우펀 전경을 바라보면서 차 한 잔 마시는 여유 느끼고 싶네요.
이 지우펀 전경은 그냥 듣기만 해도 그 홍등이랄지 아니면 좀 여유로운 찻집이랄지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요즘같이 따뜻한 날씨에 오후에는 스린 야시장에서 맛있는 음식 또 맥주 한 잔 먹고 저녁에는 홍등이 켜진 지우펀의 골목골목 이 지산자를 또 걷고 싶네요. 완벽한 것 같은데요.
네.
걷다 보면 대만의 감성을 또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지영 PD, 오늘도 즐거운 여행 이야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했던 대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로 보는 세상 채널 소개와 김지영 PD와 함께하는 유튜브 여행기까지 함께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었고요. 더 흥미로운 이슈와 함께 다시 찾아뵐게요.